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오늘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 자금을 차단하기 위한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을 놓고 표결을 벌입니다. 앞서 안보리는 대북 제재 결의들을 통해 북한에 대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고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발사를 일체 하지 못하도록 요구했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지난 9월에도 5차 핵실험을 감행하는 등 지난 10년간 반복적으로 안보리 결의를 위반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제재에는 북한의 최대 외화 수입원인 석탄 수출을 규제하는 내용이 포함될 전망입니다. 이와 관련해 유엔의 한 관리는 북한의 석탄 수출 규모가 연간 60% 7억 달러까지 삭감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산 구리와 납, 아연 등 광물의 수출도 연간 1억 달러 이상은 금지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북한 관리 11명과 10개의 기관에 대해 여행 금지와 자산 동결 등 제재 명단에 추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엔 안보리가 오늘 시리아 알레포 사태와 관련한 긴급회의를 소집합니다. 영국과 프랑스의 요구로 소집되는 오늘 긴급회의는 알레포에서 최근 적대 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 것입니다. 이에 대해 매튜 리 크로프트 유엔 주재 영국 대사는 알레포 사태를 끝내기 위한 외교적 해결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비탈리 추르킨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이를 선전운동이라며 비난했습니다. 유엔은 시리아 정부군의 공격이 계속되면서 알레포 동부 지역에서 거의 16,000명이 떠났으며 수천 명이 추가로 탈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남중국해의 방공식별구역 지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중국관영연구기관이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가 운영하는 남중국해 연구원 측은 최근 남중국해에 대한 미국의 감시 활동이 지난해 700차례가량 이루어졌다며 미국 정부가 이 같은 활동을 중단하지 않으면 중국은 방공식별구역을 지정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3년 전에도 일본과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동중국해 상하이 주변 일부 지역에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이란과의 핵합의를 파기한다면 이는 어리석은 행동이 될 것이라고 존 브래넌 미 중앙정보국장이 말했습니다. 브래넌 국장은 오늘 영국 B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합의를 중단하는 것은 재난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운동 기간 중 이란 핵합의를 파기할 것이라고 공언해왔습니다. 브래넌 국장은 그러나 이는 이란 내 강경파들의 입지를 강화하고 다른 나라들도 핵무기를 보유하도록 부채질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브래넌 국장은 이와 함께 트럼프 당선인은 러시아가 한 약속을 조심해야 할 것이라며 러시아는 과거에도 약속을 저버린 적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차기 행정부에 참여할 재무장관과 상무장관에 월가 출신 스티븐 무누친과 윌버로스를 각각 지명할 것이라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은 소식통을 인용해 빠르면 오늘 중으로 투자은행 골드만삭스 출신의 무누친을 트럼프 정권의 재무장관에 임명한다는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NBC 뉴스도 투자자 출신 로스가 어제 트럼프 당선인의 선거구 호인 미국을 다시 한번 위대하게가 적힌 모자를 쓰고 웃으면서 트럼프 타워를 떠났다며 그의 상무장관 낙점 소식을 전했습니다. 무누친은 트럼프 선거 캠프에서 금융위원장을 지낸 인물로 정부기관에서 일한 경험은 없습니다. 터키 당국이 학교 기숙사에서 발생한 화재로 큰 인명피해가 난 것과 관련해 관계자 6명을 체포했습니다. 터키 남부 아다나주의 한 학교 여학생 기숙사에서는 어젯밤 발생한 불로 학생 12명이 숨지고 22명이 다쳤습니다. 이번 화재는 전기 결함에 따른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경찰은 체포된 6명은 학교 관계자들로 시설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30일 수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유순해 보이는 생김새와 친숙함으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판다. 이 판다 하면 어떤 나라가 떠오르시나요? 맞습니다. 바로 중국인데요. 중국을 대표하는 동물 판다는 세계 각국에 대여돼서 외교 관계를 돈독히 하는 데 큰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미국에도 여러 마리의 판다가 대여됐었는데요. 다만 이 대여 정책에는 이 판다가 4살이 되기 전에 중국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멸종 위기에 빠진 판다의 개체 수를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자, 이 때문에 미국에서 태어난 쌍둥이 판다도 이 중국으로 얼마 전 다시 돌려보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 판다들이 향수병에 걸렸다고 하는데요. 미국에서 태어난 이 두 판다는 영어 명령에만 반응하고요. 음식도 중국 음식이 아닌 미국식 과자만을 찾는다고 하는군요. 또 다른 판다들과 어울리지도 못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전문가들은 이 두 판다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하물며 동물도 고향을 그리워하는데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면서 이해가 간다는 반응이 많았다고 하는군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16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흐리고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죠. 12월 1일 목요일 북한은 흐리고 눈 또는 비가 오다가 아침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한편 함경남도 동해안은 흐리고 새벽 한때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2도에서 영상 6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2도에서 영상 8도 기록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 바다에서 2에서 5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은 1에서 3미터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0도에서 2도, 신의주 0도에서 3도, 개성은 1에서 4도, 함흥 1에서 4도, 끝으로 청진은 2에서 4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오늘의 첫 곡은 세미 스미스의 노래입니다. 외로운 이 밤을 지새울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는 내용의 노래인데요. Help me make it through the night 함께 감상해 보시죠.
Take the ribbon from my hair Shake it loose and let it fall Laying soft against your skin Like the shadows on the wall Come and lay down by my side Till the early morning light All I'm taking is your time Help me make it through the night I don't care what's right or wrong I won't try to understand Let the devil take tomorrow For tonight I need a friend Yesterday is dead and gone And tomorrow's out of sight And it's sad to be alone Help me make it Mm-hmm.
And it's sad to be alone. Help me make it through the night. I don't want to be alone. Help me make it through.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자,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쿠바 혁명 지도자 피델 카스트로 전 국가평유회 의장이 지난주 90세를 일기로 사망했는데요. 다음 달 4일로 예정된 장례식에 공산주의 국가들은 최고위급 인사들로 구성된 조문단을 파견하는 반면 서방 국가 정상들은 상당수 불참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두 나라가 최근 서명한 한일 정보보호협정에 대해서 오늘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들여다보겠습니다. 또 올해 승승장구하던 브라질 프로축구팀 샤페코인시 선수들이 월요일 비극적인 비행기 추락사고를 당한 이야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사망한 피델 카스트로 전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 관련 소식부터 좀 전해주시죠.
네, 지난 1959년 공산혁명에 성공한 뒤에 반세기 동안 쿠바를 이끌었던 피델 카스트로 전 국가평의회 의장이 지난주 금요일 9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는데요. 쿠바 정부가 설정한 9일 동안의 국상기간에 맞춰서 추모열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수도 아바나의 혁명광 광장에서 열린 추모 집회에는 대규모 군중이 몰린 가운데 각국 정상급 인사들도 대거 참석했습니다.
예, 그 추모 집회에 참석한 각국 정상급 인사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과 라파엘 코레아 에콰도르 대통령, 그리고 다니엘 오르테가 니카라과 대통령, 또 에보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을 비롯한 중남미의 좌파 지도자들이 대부분이었고요. 이웃나라 멕시코의 엔리케 페냐 니에토 대통령도 있었습니다. 이밖에 제이콥 주마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 로버트 무가베 짐바브웨 대통령 등 아프리카 게릴라 지도자 출신 정상들이 눈에 띄었고요. 유럽에서는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가 유일한 정상급 인사로 참석했습니다.
예, 그 말씀해주신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역시 대부분 사회주의나 또 좌파 지도자들인데,
네.
다른 사회주의 국가 정상들도 추모 의사를 표시했죠.
네, 중국의 시진핑 국가 주석은 이날 베이징 주재 쿠바 대사관에 마련된 카스트로 전 의장 조문소를 직접 방문했고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전날 평양 주재 쿠바 대사관을 방문해서 애도를 표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습니다. 중국과 북한 국가는 각각 리위안차오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국가 부주석과 최룡회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이끄는 조문단을 장례 일정에 참석하도록 쿠바 현지에 파견했습니다.
예, 자, 다음 달 4일에 장례식이 열리는데 서방 국가 정상들은 대부분 불참한다죠?
그렇습니다. 보통 전 현지 국가 원수가 사망하면 이 각 나라 정상들이 장례식에 참석해 조문하면서 외교 관계를 다지는 이른바 조문 외교를 펼치게 됩니다. 가까운 예로는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과 넬슨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의 장례식에 세계 각국의 전현직 정상들이 몰려서 조문했던 일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경우가 조금 다릅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서방 국가 정상들이 잇따라 불참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겁니다.
예, 저 왜 그 불참 의사를 내비치고 있는 건가요?
카스트로 전 의장에 대해서 인민을 구한 위대한 혁명가라는 평가와 인권 탄압을 일삼은 야만적 독재자라는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전자는 주로 사회주의 좌파 동맹국에서, 후자는 서방에서 내놓고 있는 입장입니다. 미국의 백악관 측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내달 4일 카스트로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조 바이든 부통령도 조문단 명단에 없습니다. 이 대통령과 부통령이 불참하면 보통 국무장관이 장례식에 가지만 이 존 케리 국무장관도 카스트로 전 의장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미국 정부를 대표해서는 누가 카스트로 장례식에 가게 됩니까?
예, 대신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이 개인 자격으로 현재 쿠바를 방문 중이고요. 이 장례식에는 제프리 드로렌티스 쿠바 주재 미국 대사 지명자가 참석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주 카스트로 전 의장 사망 사실이 알려진 직후에 어떤 상황에서도 오바마 대통령이나 조 바이든 부통령 혹은 존 케리 국무장관이 장례식에 가서는 안 된다. 카스트로는 자국민을 60여 년 가까이 억압한 독재자이기 때문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예. 다른 서방 국가들의 계획은 어떤지요?
예, 주요 서방 국가들도 미국에 이어서 정상들의 불참 계획을 확인했습니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는 일찌감치 장례식 불참 계획을 밝혔고요. 보리스 존슨 외교장관보다 급이 낮은 정부 인사들로 구성된 조문단을 쿠바에 보낼 예정입니다. 이 카스트로 사망 직후에 훌륭한 혁명가라고 치켜세웠다가 독재자를 칭송한다는 비판을 받았던 쥐스텐 트리도 캐나다 총리도 장례식에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러시아 크렘린궁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대신 바체슬라브 볼로딘 국가두마 의장이 장례식에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 러시아는 공산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불참을 하는군요.
네. 영국 신문 가디언은 과거 쿠바와 사회주의 맹방이었던 러시아가 대통령이 빠진 중간급 조문단을 보내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신문은 이에 대해서 최근 러시아가 중남미보다는 중동과 유럽 정책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 정부가 최근 한국과 일본 사이에 맺은 협약을 강하게 비판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중국 국방부가 매달 마지막 날 결산 브리핑을 하는데요. 오늘 실시한 11월 결산 브리핑에서는 이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서 최근 한국과 일본이 서명한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양위진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이 협정이 동북아 지역에 불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중국군은 이를 엄중히 유의할 것이며 지역 안전과 국가의 안전 그리고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관련 준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한국과 일본 두 나라에 경고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예, 한국과 일본이 최근에 서명한 군사 비밀 정보 보호 협정 이게 어떤 거죠?
한일 양국이 북한의 핵 미사일 정보를 비롯한 2급 이하의 군사 비밀을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유할 수 있도록 체결한 협정인데요. 이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일본의 정보 수집 위성과 이지스 구축함, 또 장거리 지상 레이더와 조기 경보기 등을 첨단 장비를 통해서 수집한 군사 정보를 신속하게 받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또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북한의 핵 미사일 등과 관련한 한국 군사당 북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협정 체결을 반기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협정을 한국 내에서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한국의 시민사회와 야권은 이 협정을 통해서 일본 자위대가 동해안과 서해안에 합법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 국가 안위의 결정적인 위해 요소라고 주장하면서 이 협정 체결을 반대해왔습니다.
예. 자, 여기에 대해서 미국 정부는 어떤 입장이죠?
예, 미국은 일단 두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이 신속하게 군사정보를 교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동북아시아에서 미국과 가장 가까운 동맹국들이 이번 협정을 통해서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협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브라질 관련 소식인데요. 브라질 축구 선수들이 비행기 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건이 있었는데 전 세계인들이 애도를 보내고 있군요.
네, 지난 월요일 밤에 브라질 프로축구팀 샤페코엔시 선수와 취재기자 등을 태운 전세 비행기가 콜롬비아에서 추락해서 탑승객 77명 가운데 71명이 한꺼번에 숨졌는데요. 이 선수들이 올해 마치 동화 같은 이야기를 펼쳐오다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소식이 며칠째 외신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예, 자 동화 같은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사연입니까?
아시다시피 축구는 이 브라질을 비롯한 남미에서 가장 인기 있는 체육 종목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연일 꼴찌에 머물던 이 샤페코엔시라는 팀이 올해 마치 최고의 성적을 올리면서 승승장구를 하다가 이 결승전에 참석하던 길에 변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브라질 국민들은 물론이고 전 세계의 축구 팬들이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예, 자 말 그대로 꼴찌의 반란이었는데 이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네, 샤페코엔시는 브라질의 작은 도시 샤페쿠를 연고지로 하는 팀인데요. 지난 1973년에 창단된 이후에 하위 리그를 전전하다가 재작년에야 처음으로 1부 리그에 진출했습니다. 이 선수들은 올해 사상 최고의 호송적을 올린 끝에 중남미 축구대회인 코파 수다메리카나 결승전에 출전하려고 이 콜롬비아의 메데인으로 가던 중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예정된 결승전은 이 40년이 넘은 샤페코엔시 팀 역사상 가장 큰 경기였습니다.
예, 자 결승전 진출을 앞두고 이 기쁨을 표시했던 선수들의 영상과 또 사진도 현재 인터넷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번 사고 직후에 인터넷 사회연결망에는 곧 아빠가 된다는 소식을 접하고 기뻐하는 샤페코엔시 주전 공격 역수 티아기뉴의 동영상이 화제를 모으면서 세계인들의 심금을 울리고 있습니다. 이밖에 결승전에 임하는 흥분을 표시하면서 선수들이 남긴 글들도 외신 내 관심을 끌고 있고요. 선수들의 죽음에 브라질 축구 황제 펠레는 물론이고 리오넬 메시와 네이마르, 웨인 루니 등 유명 축구 선수들과 팬들의 애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브라질 축구협회는 모든 경기 일정을 연기하고 7일 동안 애도 기간을 설정했고요. 브라질도 정부 차원에서 3일 동안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인데요. 부지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월가 출신 금융인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재무장관과 상무장관으로 기용될 전망입니다. 이 새 정부 인선 작업에 관한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에어컨 제조업체 캐리어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측과 협상을 통해서 미국에 일자리 1,000개를 유지하기로 했다는 소식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제의 뮤지컬 해밀턴의 주간 수익이 이 브로드웨이 역사상 최고 기록을 세웠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이끌어갈 차기 행정부가 차츰 모습을 갖추고 있다는 소식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당선인이 어제 보건후생부 장관과 이 교통장관 내정자를 발표한 데 이어서 조만간 재무장관과 상무장관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이 다수 언론이 전하고 있는데요. 이 트럼프 당선인은 뉴욕 월가 출신인 스티븐 무누친 씨와 윌버 로스 씨를 각각 재무장관과 상무장관 후보로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무누친 씨는 앞서 선거운동 당시에 이 트럼프 선거대책본부의 선거 자금 모금을 책임졌던 인물이라죠.
그렇습니다. 아, 문우천 씨는 올해 53살인데요. 이 대형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에서 17년 넘게 일하며 이 막대한 부를 쌓았고요. 그 뒤 영화 제작사를 세워서 엑스맨 같은 여러 영화에 투자했습니다. 2004년에는 헤지펀드를 설립하기도 했는데요. 이 헤지펀드는 이 소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서 주식과 채권 같은 다양한 상품에 투자해 이 단기 이익을 노리는 이 투자 신탁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상무장관으로 유력한 윌버 로스 씨는 어떤 인물입니까?
네, 뭐 무누친 씨가 천만장자라면 로스 씨는 억만장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역시 돈 많은 금융인 출신이고요. 이 파산의 왕이란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실 기업을 싼값에 인수해서 구조 조정을 한 뒤 되파는 방식으로 이 막대한 이익을 챙겼기 때문입니다. 재무장관과 상무장관 내정자 발표는 빠르면 오늘 중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두 사람은 그동안 꾸준히 이 재무장관과 상무장관 후보로 거론돼 왔었는데 이 반응은 어떤지요?
네, 이 두 사람 다 기성 정치인 출신이 아니라 이 사업가 출신이고 이 외부인이란 점에서 신선하다는 반응이 있는데요. 하지만 역시 선거운동 기간에 이 트럼프 당선인이 공격했던 이 월가 금융인 출신이란 점을 또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 문우친 씨와 로스 씨 이 두 사람 모두 이 업계에서는 위험을 감수하는 사업가란 평판을 받고 있는데요. 그런 성향이 앞으로 미국의 경제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상하기 힘들다는 그런 반응도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새 정부 인선 작업에 속도가 붙고 있는데요. 어제 트럼프 당선인이 보건후생부 장관과 교통장관 내정자를 발표했죠?
그렇습니다. 이 톰 프라이스 하원 의원을 보건후생부 장관으로, 일레인 차오 전 노동장관을 새 교통장관으로 낙점했습니다. 이 프라이스 의원은 전국민 건강보험제도인 오바마 케어를 강력히 반대해온 인물이고요. 또 노인들을 위한 건강보험제도인 메디케어 역시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네. 오바마 케어는 그 현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초기부터 강력하게 추진했던 핵심 정책 가운데 하나인데요. 오바마 케어 반대자인 프라이어 의원의 이 새 보건후생부 장관으로 내정된 데 대해서 민주당 쪽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요?
네,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인 찰스 슈머 의원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실망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메디케어나 오바마케어, 이 미국 가족계획협회 같은 문제에서 이 프라이스 의원은 보통 미국 사람들과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는 건데요. 이 자타가 공인하는 메디케어 반대자를 이 보건후생부 장관에 내정하고 이 하원 공화당 의원들이 메디케어를 민영화하겠다고 위협하는 점을 볼 때 이 공화당은 내년에 미국의 연장자들을 상대로 해서 전쟁을 벌이라는 것 같다고 이 슈머 의원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싸움에서 공화당이 승리하게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교통부 장관으로 낙점된 일레인 차오 씨는 어떤 인물인가요?
네, 타이완계고요. 미치 맥코넬 현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의 부인이기도 합니다. 일레인 차오 씨는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노동장관을 지내고 또 앞서 교통부 차관을 지내는 등 이 공화당 정권에서 행정부 요직을 두루 거쳤는데요. 아, 그래서 이 능력 면에서는 교통부 장관을 맡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그런 점이 또 이 단점으로 지적되기도 하는데요. 이 앞서 선거운동 기간에 트럼프 당선인이 워싱턴의 구정물을 모두 빼내겠다고 했는데 이 차오 씨의 경우 이 트럼프 당선인이 반대해온 이 기성 정치인 그 자체라는 그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프라이스 보건후생장관 내정자나 또 차오 교통장관 내정자 취임하게 되면 무척 바쁠 것 같습니다. 이 트럼프 당선인이 내걸었던 주요 공약들을 실천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이 프라이스 씨는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고 이 다른 제도로 대처해야겠다는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을 이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면은 도로와 교량 등 대규모 건설 사업을 통해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하지만 이 공화당이 주도하는 의회는 이 정부 예산을 줄이겠다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힘든 상황에서 이 일레인 차오 씨가 교통장관을 맡게 됐는데 맥코넬 상원 원내대표의 부인이란 점이 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전문가 견해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이 트럼프 행정부의 장관 내정자들이 백인 남성 일색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었는데 점차 다양성을 더해가고 있는 모습이네요.
네, 지금까지 이 소수계 여성 3명이 트럼프 행정부 장관 강료들로 포함이 됐는데요. 인도계로 유엔 대사로 내정된 니키 헤일리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가 있고요. 이번에 이 타이완계인 일레인 차오 씨가 교통장관을 맡게 됐죠. 그런가 하면 트럼프 당선인 측은 어제 역시 인도계로 인디애나주 의료정책 자문인 시마 버마 씨를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센터 국장으로 지명했는데요. 메디케어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노인들을 위한 건강보험 제도고요. 메디케이드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건강보험 제도를 말합니다.
네. 역시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 바로 국무장관 자리일 텐데 이 국무장관 인선에 대해서는 아직 소식이 없습니까?
네, 아직 없습니다. 이 미트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 데이비드 퍼트레이어스 전 중앙정보국 국장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 트럼프 당선인이 어제 롬니 전 주지사와 이 저녁 식사를 함께하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 롬니 전 주지사는 이날 회동이 끝난 뒤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을 좀 더 나은 미래로 이끌어갈 것이란 희망을 갖게 됐다고 말했는데요. 이 앞서 선거 기간 중에 롬니 전 주지사가 이 트럼프 당선인을 신랄하게 비판했었는데 최근 들어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두 번째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내세웠던 선거 공약 가운데 하나가 미국인들의 일자리가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었는데요. 자, 이를 실천하고 있군요.
네. 미국의 유명 에어컨 제조업체인 캐리어가 이 멕시코로 공장을 이전할 계획이었는데요.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에 일자리 1,000개를 남기기로 했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이 트럼프 당선인 측과의 협상에 따른 것이라고 하는데요. 트럼프 당선인은 내일 마이크 펜스 부통령 당선인과 함께 인디애나폴리스를 방문하고 이를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인디애나주라고 하면 이 펜스 부통령 당선인이 주지사로 있는 곳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캐리어사와 트럼프 당선인 측 간에 어떤 합의가 있었는지 확실히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주 차원에서 지원금을 약속했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캐리어사는 지난 2월에 인디애나폴리스에 있는 공장을 멕시코의 몬테레이로 옮긴다고 발표했는데요. 이 인디애나폴리스의 현 근로자들은 시간당 $26를 받고 있는데 이 멕시코 근로자들의 임금은 시간당 $3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캐리어 측으로서는 멕시코로 옮긴다면 인건비를 크게 절약할 수 있는 거죠. 트럼프 당선인은 캐리어가 이 계획을 바꾸도록 설득하겠다면서 이 캐리어 측이 멕시코 이전 계획을 실행에 옮긴다면 제재를 가하겠다고 말했던 바 있습니다.
네. 저 어쨌든 캐리어의 일자리 대다수가 인디애나폴리스에 남게 됐는데 여기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신중하면서도 낙관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캐리어 직원들을 대표하는 노조 회장 척 존스 씨는 일자리 1,000개가 남는다면 400개는 없어진다는 얘기라고 지적했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뜻이라면서 우려를 표시했는데요. 하지만 일자리 모두가 사라지는 것보다는 낫다는 반응입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으로 문학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뮤지컬이라고 하면 노래와 춤을 곁들인 일종의 가무극을 말하는데요. 현재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뮤지컬 해밀턴을 꼽을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기를 반영하듯이 뮤지컬 해밀턴의 주간 입장료 수익이 브로드웨이 뮤지컬 역사상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 해밀턴의 지난주 수익은 330만 달러에 달했는데요. 이 보통 브로드웨이에서 일주일에 100만 달러 수익을 올리는 뮤지컬은 이 손에 꼽을 정도고요. 대부분은 여기에도 훨씬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예. 자, 브로드웨이의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된 뮤지컬 해밀턴. 그 내용도 역시 미국의 역사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미국 초대 재무장관이었던 알렉산더 해밀턴의 생을 그린 뮤지컬인데요. 이 역사 얘기라고 해서 뭐 딱딱한 대하극을 생각하신다면 오산입니다. 뮤지컬 해밀턴에 나오는 음악 잠시 들어보실까요? I'm past patiently waiting, I'm passionately smashing every expectation, every action's an act of creation. I'm laughing in the face of casualties. 네, 이렇게 가사를 읊조리는 듯이 부르는 랩 음악, 또 힙합 형식의 뮤지컬로 큰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해밀턴은 지난 6월에 뮤지컬 분야 최고의 상인 토니상 시상식에서 11개 부문에서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최근 이 뮤지컬 해밀턴이 또 관심을 받은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이 해밀턴 출연진 사이에 마찰이 있었죠.
맞습니다. 지난 18일에 마이크 펜스 부통령 당선인이 이 뉴욕 브로드웨이에서 딸과 조카들을 데리고 이 해밀턴을 관람했는데요. 이 뮤지컬이 끝나고 한 흑인 배우가 펜스 당선인에게 보내는 성명문을 발표한 겁니다. 미국의 다양성을 지켜달라고 촉구한 건데요. 이 소식을 들은 트럼프 당선인은 해밀턴 출연진이 무례했다면서 이 펜스 부통령 당선인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하기도 했죠.
예. 자, 결국 이렇게 논란이 된다는 말은 그만큼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는 말이기도 할 텐데요. 해밀턴 표 구하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만큼 표값도 매우 비싼데요. 이 해밀턴의 입장료 역시 지난주에 새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가장 비싼 자리표가 거의 $1,000에 달한 건데요.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이 표도 구하지 못해서 이 안표상으로부터 이 웃돈을 더 얹어주고 표를 구입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지난주 해밀턴의 평균 입장료는 $303였는데요. 이 역시 브로드웨이 역사상 최고 기록이었습니다.
네, 자, 그야말로 해밀턴이 브로드웨이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해밀턴이 인기를 끌기 전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뮤지컬이 또 있지 않습니까? 뮤지컬 위키드로 기억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 사악한이란 뜻의 뮤지컬 위키드는 유명한 소설이자 영화인 이 오즈의 마법사에 나오는 마녀 얘기에서 착상한 건데요. 이 원작을 기발한 상상력으로 비틀어내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여기서 위키드에 나오는 노래도 잠시 들어보실까요? Hey, 뮤지컬 해밀턴과는 좀 다른 분위기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 해밀턴이 이번에 기록을 세우기 전에 가장 많은 주간 수익을 올린 뮤지컬이 바로 위키드였는데요. 지난 2013년에 1주 동안 9번 공연에서 320만 달러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해밀턴은 일주일에 8번 공연에서 10만 달러 더 많은 330만 달러를 벌어들인 겁니다.
네. 자, 해밀턴이 이렇게 새로운 기록을 세우고 있는 인기 비결이 뭘까요?
네, 물론 뭐 해밀턴의 내용과 형식 등이 미국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도 있고요. 또 오바마 대통령이 딸들을 데리고 관람해서 또 화제성이 더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지난주에 미국의 큰 명절인 추수감사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미국에서 추수감사 주간은 크리스마스가 있는 연말에 이어서 이 브로드웨이의 가장 큰 성수기라고 하는데요. 뉴욕 브로드웨이에는 이 수많은 극장이 몰려있는데 지난주 브로드웨이 극장들의 총수익이 3,500만 달러가 넘으면서 역대 추수감사 주간 수익에서 최고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입장객 숫자는 지난해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애덤 램버트의 노래입니다. 사랑의 무법자라는 제목의 곡인데요. Outlaws of Love 함께 감상해 보시죠.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최근 미얀마 정부가 이슬람 소수계인 로힝야족을 대상으로 이른바 인종청소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무국적자로 국제사회를 표류하고 있는 로힝야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로힝야족은 누구인가?
로힝야족은 불교 국가인 미얀마에서 이슬람교를 믿으며 살고 있는 소수민족입니다. 로힝야족은 로힝가족, 로힝기야족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미얀마는 무려 130여 개가 넘는 종족들이 살아가는 다인종 국가지만 미얀마 정부와 미얀마 국민은 로힝야족을 소수민족으로 인정하지 않고 로힝야족이라는 용어 자체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얀마 정부는 이 로힝야족을 자국에 불법 입국한 벵골족, 즉 방글라데시인들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얀마와 방글라데시, 중국 등지에는 약 130만 명의 로힝야족이 있는 걸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가 로힝야족 집단 거주 지역인 미얀마 서북부 라카인주에 세운 임시학교에서 로힝야족 어린이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로힝야족 어린이들은 미얀마 정부의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어떠한 교육 혜택도 받지 못하는데요. 유니세프 같은 국제기구의 도움으로 운영되는 이런 교육시설이 있기도 했지만 그나마 지금은 거의 다 철거된 상황입니다.
My wound is getting worse and will not stop bleeding. If I cannot get
피를 계속 흘리고 있지만 응급 치료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한 로힝야족 여성입니다. 이 여성은 자신이 혹 잘못된 후 남겨질 아이들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로힝야족 여성들은 먹을 게 없어 진흙을 빚어 그것으로 끼니를 대신하는 게 일상입니다. 미얀마 정부는 2010년 총선 당시 이들에게 임시 신분증을 발급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지난해 이 임시 신분증을 다시 몰수하면서 이제 이들은 아무런 신분증도 없는 처지가 됐습니다.
로힝야족의 역사.
미얀마 정부가 로힝야족의 이런 참혹한 현실을 외면하는 이유는 로힝야족에 대한 역사적인 인식 차이 때문입니다. 로힝야족은 자신들이 7세기경부터 지금의 라카인주 지역에 정착해 대를 이어서 살고 있는 아랍 상인들의 후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세기에 걸쳐 살아온 소수민족이기 때문에 미얀마 국민으로 인정받을 자격이 충분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인데요. 하지만 미얀마 정부의 주장은 다릅니다. 미얀마 정부는 영국이 1800년대 미얀마를 식민 통찰 당시 역시 식민 지배하고 있던 인도에서 대거 몰려들어온 이슬람 신자들, 즉 무슬림의 후예들이라는 겁니다. 당시 영국 정부는 식민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서 정책상 이들을 준 지배 계층으로 대거 등용하고 또 싼 노동력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게 해서 미얀마 농민들과 잦은 마찰을 빚었는데요. 그러면서 이들에 대한 미얀마인들의 적대감이 커졌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참고로 인도의 무슬림들은 훗날 이슬람 국가인 방글라데시로 독립했습니다. 미얀마 정부는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방글라데시에서 넘어오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이들은 불법 이주자일 뿐 미얀마의 소수민족, 미얀마 국민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2012년 라카인주 폭동 사건.
역사적으로 차별 대우를 받긴 했지만 그래도 비교적 평화롭게 공존해왔던 로힝야족 문제가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게 된 건 지난 2012년 6월 라카인주에서 발생한 대규모 폭동 사건 때문입니다. 한 로힝야족 남성이 미얀마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소문이 돌면서 불교 승려들을 중심으로 성난 대규모 미얀마인들이 로힝야족 거주지를 습격했습니다. 사건은 유혈 충돌로 비화했고요. 100여 명이 숨졌는데요. 200명이 넘는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가옥 수천 채가 불에 탔고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남아있는 로힝야족들도 라카인주 외곽에 따로 격리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미얀마에서는 로힝야족과 무슬림에 대한 혐오증이 본격적으로 표면화되기 시작했고요. 핍박과 학대, 유혈 충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미얀마 정부와 불교 승려들이 부추기고 있다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의 탄압을 피해 탈출하는 로힝야족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지만 어느 나라도 이들을 선뜻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I'm planning to leave by boat because we're not able to suffer anymore.
지난 5월 수백 명의 로힝야족을 태운 배들이 동남아시아 인근 바다 위를 떠다니다 공해로 쫓겨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먹을 게 없어 소변을 마시며 버티다 결국 바다에 빠져 자살하는 사람들까지 나오는 상황에 내몰린 겁니다. 파란 하크 유엔 부대변인은 당시 이들이 타고 있는 배를 떠다니는 관이라는 말로 처참한 현실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0월에 미얀마 국경수비대가 무장 교환의 습격을 받는 사건이 벌어지자 미얀마 정부는 배후로 로힝야족을 지목하고 이 지역을 봉쇄하고 대대적인 군사작전을 벌였습니다. 로힝야족들은 다시 이웃나라 방글라데시나 중국으로 가기 위해 피난길에 올랐는데요. 하지만 이들 나라도 지금 국경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웅산 수치 여사와 로힝야족.
최근 로힝야족 사태와 관련해서 아웅산 수치 여사를 비난하는 시위의 소리입니다. 국가 자문 겸 외무장관인 수치 여사는 미얀마의 사실상 최고 실권자지만 그간 로힝야족 문제와 관련해 특별히 언급하거나 문제 삼는 발언을 하지 않았는데요. 비판자들은 수치 여사가 미얀마 전체 국민의 90%를 차지하는 불교도들의 민심을 잃을까 봐 침묵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인권운동가들은 미얀마 군사정권에 맞서 싸운 민주화 운동의 상징, 1991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아웅산 수치 여사의 행동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얀마 정부는 로힝야족에 대한 조직적인 탄압이나 학살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슬람권 국가들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비난이 고조되자 최근 미얀마 정부는 로힝야족에 대한 인도적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국가 차원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발표해서 향후 조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얀마 내 이슬람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여러분, this is Jennifer Yu and welcome to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와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cloud 9, to be on cloud 9입니다. Have you ever heard Americans say, I'm on cloud 9? Well, what does that mean? Don't worry, we're going to find out today. So let's start by listening to today's conversation. 그럼 오늘의 대화를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I can't believe it.
What? What's wrong?
Nothing's wrong. I won.
What? What did you win?
The lottery. I won $1 million.
Oh my gosh. That's fabulous.
Man, am I on cloud nine? Life is perfect.
네, 본문에서 조나탄은 팸에게 I can't believe it. 와, 이게 무슨 일이야? 믿을 수 없어. 라고 하니까 팸은 What? What's wrong? 왜? 무슨 일이야? 라고 묻고 있네요. 그러자 조나탄은 Nothing is wrong. I won. 나 당첨됐어. 라고 너무 기뻐하고 있네요. 너무나도 궁금해하는 팸은 What? What did you win? 뭐라고? 뭐를 이겼다고? 이라고 묻자 조나탄은 The lottery. I won $1 million. 복권에 100만 달러에 당첨됐어 라고 말하고 있네요. 그러자 팸은 Oh my gosh, that's fabulous. 와, 정말이야? 대단하다. 라며 놀라워하고 있어요. 조나탄은 Man, am I on cloud 9? Life is perfect. 믿을 수 없어. 너무 행복해서 날아갈 것 같아. 참 인생은 너무 좋다 라고 말하고 있네요. 그럼 여기서 오늘의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I can't believe it.
What? What's wrong?
Nothing's wrong. I won.
What? What did you win?
The lottery. I won $1 million.
Oh my gosh. That's fabulous.
Man, am I on cloud nine? Life is perfect.
오늘의 영어 표현은 cloud, C-L-O-U-D, cloud, nine, N-I-N-E, nine, cloud, nine입니다. When someone is on cloud nine, it means that they are extremely happy. Cloud nine은 너무나 행복한, 행복의 절정이라는 뜻으로 기상학자들이 구름에 이름을 붙일 때 높이가 높아질수록 더 큰 숫자를 사용한 데서 유래되었습니다. 기분이 날아갈 것처럼 좋을 때 마치 구름 위에 떠 있는 것 같죠? 높이 떠 있는 구름 위를 날아갈 것 같이 행복한 기분을 cloud nine을 사용해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의 영어 표현 cloud nine, to be on cloud nine 꼭 기억해 두시고요. Now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I can't believe it.
What? What's wrong?
Nothing's wrong. I won.
What? What did you win?
The lottery. I won $1 million.
Oh my gosh. That's fabulous.
Man, am I on cloud nine? Life is perfect.
오늘의 영어 표현, cloud nine. 너무나 행복하다. To be extremely happy. Cloud nine. To be on cloud nine. 꼭 기억해 두세요.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와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맥시밀리안 해커가 부른 아나시지아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뉴스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She woke me up at night to carry me outside. We hid in deeper forests and fainted in the dark.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00년 11월 30일 오늘, 영국의 대표 시인이자 소설가이며 동화 행복한 왕자를 쓴 작가로 유명한 오스카 와일드가 46살을 일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1854년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태어난 와일드는 이후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합니다. 이후 34살 때 와일드는 동화 행복한 왕자를 발표해 당시 비평가였던 월터 페이퍼로부터 동화 중에 걸작이라는 찬사를 듣기도 합니다. High above the city, on a tall column, stood the statue of the happy prince. 행복한 왕자는 순금과 보석으로 장식이 되어 있는 왕자 동상이 제비를 통해 자신의 몸에 있는 보석을 떼어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줘 결국 자신은 쓸모없이 버려진다는 내용의 동화입니다. 이후 37살 때인 1891년 장편소설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과 이듬해 단편집 석류나무집을 발표해 당대 최고의 극작가로 이름을 날린 오스카 와일드는 하지만 1895년 동성애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2년 동안 감옥에 수감됩니다. 이후 와일드는 1897년 출옥했지만 건강이 몹시 나빠졌고 결국 3년이 지난 1900년 오늘 46살을 일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1835년 11월 30일 오늘 미국 중서부 미조리주에서 세뮤엘 램홈 클레멘스라는 사내아이가 태어납니다. 이 사내아이가 바로 훗날 미국의 가장 위대한 소설가 가운데 한 명으로 손꼽히는 마크 트웨인입니다. 가난한 개척민의 아들로 태어난 마크 트웨인은 4살 때 가족들과 함께 미시시피 강변의 소도시로 이주했습니다. 미시시피 강 주변의 자연은 그의 유년기에 깊은 인상을 남겨 그가 후에 쓴 개구쟁이 소년의 일상을 다룬 톰소여의 모험 등의 무대가 됩니다. 어릴 때 아버지를 이어인 마크 트웨인은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고 인쇄소 견습공과 미시시피강 수로 안내원 등의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때의 경험은 특히 그가 모험작가로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30살 때부터 쓰기 시작한 마크 트웨인의 소설은 유머와 정의감에 가득 차 있고 인간애가 넘친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